누가복음 14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14장은 안식일의 만찬에 예수를 초청한 것과 만찬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예의 및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초청을 받아들이신 것이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께서는 식사 초대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자청하셨을 정도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사회와 문명권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다른 때의 음식과는 다르며 그것을 안식일 전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불도 붙이면 안 됩니다. 무슨 음식이 더워야 하면 안식일 이전에 데워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뜨겁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을 뜨겁게 할 수 없는 방법과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분하는 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일지라도 그들이 개발한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는 깨끗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전기를 꽂습니다. 그들의 철판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 안식일에는 즉석 커피를 사용합니다. 물이랑 모든 것을 전기로 꽂아 놓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냄비에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한번 꽂아 놓으면 물 주전자에서 물을 당신의 컵에 부어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물을 데우기 위하여 물 주전자에 물을 붓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야 하며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도 틀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전기를 꽂아서 그냥 버려둡니다.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관한 재미있는 몇 가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려면 현금으로는 값을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크레딧 카드로는 값을 치울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크레딧 카드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레딧 카드를 쓰면 실제로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그릇된 개념을 가집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는 듯합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무엇을 대답할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든 것을 조작해 놓았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그들의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 고창병 든 한 남자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함정을 놓았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 이래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율법에 만일 낙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낼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우물이 많았으므로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과 예의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통상 이러한 잔치를 할 때 상을 놓고 그 주변에 베개를 세 개쯤 놓아둡니다. 그것을 삼방에 눕게 한 안락 의자가 붙은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으며 중간 베개는 그 상에서 상좌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 사람을 초대하려면 이러한 상이 세 개가 있어야 하며 각 상의 중간 좌석은 주빈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앉지만 비스듬히 눕게 되며 그래서 삼방 안락 의자가 붙은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베개들은 기울일 수 있으며 기울어진 자세로 식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움직여 가장 좋은 자리, 즉 상좌를 차지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으뜸 가는 자리, 즉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그것은 난처한 처지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아닌 상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에게 와서 미안하지만 그 상에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 뒷좌석에 가라고 한다면 상좌를 떠나서 뒷좌석으로 가는 당신을 모두가 쳐다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추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은 낮아지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제 그는 주인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동등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상에 앉았던 자에게 깨달음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다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찬에 초대받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만찬에 초대받아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만찬석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스라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야 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종에게 초청하라고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에서 만찬에 초대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변명입니다. 첫째, 사람의 변명은 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가서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바보가 조사도 하지 않고 집을 삽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는 상업으로 바쁩니다. 둘째, 사람은 그의 노동으로 바쁩니다. 노동이 천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소 다섯 마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아야 해. 또 소 다섯 마리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험 운전도 안 해보고 차를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셋째 사람은 갓 결혼했으므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모두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명과 변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어 경고합니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 외에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를 들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큰 길로 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었으므로 주인이 종에게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이때쯤 주인이 만찬에 참석하려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집을 나갔을 때 사람들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가 당장 설립되리라고 생각했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주여 우리가 주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인기 있는 영성 운동은 천박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 운동은 슬프게도 그것을 상품화하고 인기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약화되었습니다. 예수 운동의 행렬과 기치를 올리는 것은 시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거나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할 일일 테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 되어 인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는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재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보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비교적인 언어로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은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가정이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모든 것 전부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가족이나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희생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였을 때 가족들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관계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를 포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진 어떤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최고가 되어야 하며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의 종속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길을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치 않으면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노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십자가를 포함해서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중히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쉬우며 안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혹하고 엄중한 것들입니다.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대가를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희생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포도원 한가운데 세운 망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은 예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장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 그들은 도시를 떠나 과수원이나 포도원의 중앙에 망대를 세워 거기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망대들은 아래층은 생활하는 곳이며 위층에 올라가 거기서 도둑이 들어와 농작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들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포도원의 망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28절에서 30절 말씀, 비용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뛰어들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인기 있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1절에서 33절 말씀,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기를 싫어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나를 최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가 되는 조건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가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쉬워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질 테니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낼 수 없거나 끝내지 않으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해보아야 하며 끝까지 그 비용을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지 아니하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 당시에 소금은 세 가지 기본적인 것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부죽간에서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고기를 당장 굽거나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에 시설이 없었으므로 소금을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고기의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며 고기를 상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을 활력소로 맛을 더 내리고 첨가하는 것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치면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때로는 엄마가 소금 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소금이 없는 감자, 그리고 소금을 넣지 않고 갈은 삶은 감자, 이런 것들에 약간의 소금을 치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초창기 사역에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짠맛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물같이 아무 맛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소금을 쓰는 셋째 목적은 소금을 길에 뿌려 풀을 죽이고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금은 채소를 죽입니다. 그것은 잡초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부패한 사회는 교회를 반대하는 증언을 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반대하지만 우리는 어딜 가든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맛과 향기를 더해야 합니다. 소금에는 또한 사람들이 목마르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목마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에서 2절 말씀. 네 그룹이 모여서 두 부류로 갈라진 것에 유의하십시오. 첫째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로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며 그 지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나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예수에게 끌린 것이 놀랍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세받는 것을 떠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그들은 항상 부유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죄인들이 예수에게 끌린 것 같이 세리들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약점을 찾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송사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잘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며 송사할 만한 과오를 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정죄하면서 그들이 아주 나쁜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였으며 당신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죄인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음식도 그들과 함께 찍어 잡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떡을 잡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같은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어 그를 정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어떠했을까? 죄인들이 복음에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나는 종종 빌리 그레엄과 그의 집회를 비평하는 말을 듣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물밀듯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붙어있지 않는걸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세, 저것 좀 봐, 하나님께 찬양하세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대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값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미국을 횡단하는 동안 수백 명의 히피들이 예수께로 나왔을 때 많은 목사들이 나에게 와서 코로나 델마에서 당신이 침례식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머리를 자르는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식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굉장하더군요. 1,000명의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당연 할 줄 압니다. 많은 그들은 무언가 꼬집어내야 하고 주님이 죄인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입술이 씁쓸하고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너희가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리라. 이웃 사람들도 기뻐하리니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저들이 언제 이발할 건가요? 라고 말하는 반면에 하늘에서는 이런 자를 찾은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을 찾으면 그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로 인해 기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을 때 율법을 따라 장자는 유산의 3분의 2를 받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은퇴하려고 한다면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자동적으로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뻔뻔스럽게도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일입니다. 돼지를 먹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어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거나 가족만 신발을 신을 뿐 종들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절대로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시대에 흑인 연가가 나왔습니다. 신발을 가져야 돼. 내겐 신발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이 있어야 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발을 신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신발을 갖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환호 갈채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에 관한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종에게는 신발 한 켤레를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말을 끝나기 전에 신발을 신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유의 실제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으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 비유가 다 그러했으나 주께서는 좋은 것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결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친구들이여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죄인들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멸하는 뜻으로 그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데 대한 당연한 반응은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께서 형과 기쁜 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은 부르퉁했고 화가 나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부르퉁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죄인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창기에게 다 써버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돌아왔다고 대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5장 31절 말씀. 아시다시피 젊은 아들은 그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모든 것이 큰 아들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주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으므로 이런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탕자의 비유로부터 정말 놀라운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참 뜻이나 비유의 참된 이유를 말해주는 설교는 드물게 듣습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며 사람들이 그가 죄인을 받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할 때 그들이 주님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비유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물고 뜯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다 시골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주가 죄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받으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께서 죄인들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합시다. 갈보리 채플에만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근시안적이고 좁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며 주께서 어디에 있는 죄인이든지 받으시도록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와 루트런교회와 장로교회와 어떤 교회든지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죄인들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저녁에 걸쳐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어디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 가서 그들의 교리나 위치에 험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들이 밖에서 내 이름으로 행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중단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당파적 견해와 바리새인적 태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죄인들을 받으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생명의 떡을 먹는데 참여하도록 하셔서 같이 떡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졌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시각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든지 기뻐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게 제안하고 당신의 축복이 우리 교회만 있도록 제안하는 좁은 마음 가지지 않게 막아주시며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16장,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6장에는 음부에 관한 예수의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음부라는 제목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주에 주님이 당신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그의 축복과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얹으셔서 지키시고 당신의 모든 결정에서 인도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